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밭에 누이시며 순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지난 시간 1절과 2절을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한테 내가 필요한 것들을 내가 욕망하는 내가 요구하는 것들이 부족함이 없다가 아니라 내가 주어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목자 되시기 때문에 내게는 그분께서 주시는 그 어떠한 상황도 그분께서 허락하시는 그 어떠한 사람도 그분께서 허락해 주시는 모든 것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 우리의 마음을 온통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시편 23편 1절은 우리가 보고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대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존재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분께서 주시는 것은 절대적으로 내게 필요한 것만 허락된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사시면서 23편의 말씀을 한번 되뇌어 보셨습니까? 이제까지 사시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읽고 어떻게 해석하며 살아오셨습니까? 그분은 진이처럼 요술램프에 사는 그 진이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필요한 것을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주시는 분이시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시편 3편 1편이 말하고 있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하는 이 말씀은 그분이 그분의 지혜로 그분께서 주시는 모든 것은 인생에게 꼭 맞는 것이다 라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이 시를 지을 때 다윗은 이란 금침에 쌓여 왕좌에 앉아서 시편 23편을 지은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온갖 일들을 다 경험하고 나서 그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삶에 대한 깊은 인식을 가졌을 때의 지은 시가 시편 23편입니다. 다윗이 어떤 삶에 대한 인식이 있었고 어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를 지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경험했던 일들 가운데 몇 가지만 우리가 경험하면 우리 입술에서 이 시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제가 여러분 사정을 다 모르니까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어떤 부분들이 혹시 마음에 마음을 대고 지나간다거나 마음에 상처를 낼 수 있어서 예를 드는 것이 되게 조심스러울 때가 있는데 이건 이 말씀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니까 제가 그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자녀를 먼저 보내신 분이 계십니까? 다윗은 밧세바의 간음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자식을 데려가십니다. 다윗이 침상을 띄우기까지 울며 하나님께 간구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보내는 슬픔보다 더 큰 슬픔이 세상에 존재합니까? 아니 자녀를 기르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자녀를 먼저 보낸다면 그 슬픔이 우리의 남은 삶 전체를 감싸고 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자녀를 한 명만 보냈습니까? 다윗은 이후에 자녀가 자녀를 강간하는 사건을 맞이합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우린 그 일들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그 자녀를 강간한 그 자식을 또 다른 자식이 죽입니다. 일평생에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다윗은 동시다발적으로 경험합니다. 자녀가 두 명이 앞서 하늘나라로 갑니다.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요. 강간을 당한 그 딸은 일평생 죽은 목숨처럼 사는 것을 보아야 하는 그 아비의 심정은 도대체 어떻겠습니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걸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다윗의 배에 그 자식들이 칼을 들이댑니다. 여러분, 기르시던 자녀들이 여러분의 의견에 반대해서 한 번씩 눈을 치켜 뜨는 것만으로도 분노가 조절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배에 칼을 들이밀은 반역을 한 자녀가 다윗 귀하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다윗의 일생을 돌아보면요, 맹정신으로 살기보다는 아니 딱 정신병 걸리기 좋은 환경이 그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펼쳐져 갑니다. 이혼도 했고요, 도무지 가정이 안정되지 않은 모습도 그의 삶 가운데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1절과 2절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외적인 것을 만족시키는 부분을 말하고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다윗이 무엇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지금 내 눈이 보기에는 내가 도무지 수용 못할 상황과 환경이 내게 주어지지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수용 못할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나라는 사람을 부서뜨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심으로 그 말씀만 의지하게 하심으로 나의 인생이 새롭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오신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축약해서 말씀드려도 정확하게 이해가 가시겠죠.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복이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 교회 얼마만큼 다니신지 모르겠지만 이런 질문 한번 떠올려 보신 적 없습니까? 말씀대로 살면 손해보고 말씀대로 살아서 도무지 세상에서 살 수 없다라는 질문을 스스로 해보진 않았습니까? 제가 지금 에스라 성경대학 대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거기는 성경만 가르치기 때문에 성경을 배우다 보면 대부분 다 교육자들이 와서 목사들이 와서 공부를 하거든요. 성경만 배우다 보면 은혜가 되게 넘칠 것 같은데 목사들이 교수님한테 자주 이런 질문을 합니다. 교수님도 목사님이거든요. 말씀대로 살면, 말씀대로 목회하면 딱 망합니다. 교수님이 뭘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지금 이대로 딱 하면 딱 교회 문 닫기 좋고 딱 세상에서 굶어 죽기 좋습니다. 교수님 뭘 좀 모르셔서 말씀하시는데 교수님은 학교에 수는 월급 받고 학교 안에만 계시니까 그렇게 마치 천상에 사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는데 뭔가 모르셔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싸우는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우리 기수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적지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정지수 가운데 되게 심하게 그 교수님한테 이야기를 하셨고 이분이 어떤 방법으로 목회를 해가시고 계신 분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그분이 유명한 간증을 하나 하셨다 해서 아침에 잠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렇게 교수님을 공격하고 말씀대로 살아서 왜 이분이 목회를 하실까 생각을 저도 잠시 해봤는데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여러가지 일들을 깨닫게 하심으로 또 이분이 그 말씀의 가치를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신다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이분이 아침에 학교를 오시다가 우리 학교가 서울 외곽 순환도로를 타고 탁 떨어지는 고양봉이라는 지점에 있었거든요. 있는데 이 외곽도로를 탁 내려오다 보면 보통 고속도로에서 내려오는 곳은 교차로를 세워두지 않는데 우리 그 고양동 교차로가 있어서 신호가 있습니다. 내려오자마자 신호를 만나기 때문에 간혹 사고가 자주 나는 곳이었는데 이 목사님도 그냥 수업에 바빠서 일찍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앞에 신호를 보지 못하고 앞에 있던 차를 이렇게 추돌했다고 합니다. 앞에 벤츠 SUV가 있었는데 못 보고 추돌을 한 겁니다. 목사님 차는 오래된 차였기 때문에 오래된 승용차였는데 당연히 엔진이 밀려 들어가는 바람에 그 자리에서 이제 폐차가 된 거죠. 많이 다치진 않았는데 내려서 상대방한테 사과를 하고 일단 보험 처리를 하자 말씀을 드렸는데 SUV는 그렇게 찌그러지지도 않았더랍니다. 그런데 보통 그게 부서지면 수리비가 엄청나니까 목사님 마음에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하는 생각이 잠시 들더랍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 먼 길을 또 달려서 왔으니까 수업은 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차차 이제 상황을 진행시키는 걸 종결시키고 또 빠르게 택시를 타고 학교로 와서 수업을 들었다고 합니다. 수업을 듣는데 말씀이 하나도 들리지 않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생각밖에 없더랍니다. 근데 전화가 전화번호를 주고받았는데 그쪽에서 전화가 온 겁니다. SUV 차주께서 차주가 전화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제가 어느 교회 집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그 교회의 권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제가 목사님하고 사고가 났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전달해 달라고 하셔서 어머니 말씀을 제가 전합니다. 목사님이 목회 활동을 하는데 차가 없어졌으니까 힘드시다고 목회 활동 잘 하실 수 있도록 새 차를 뽑아드려라 해서 계좌번호를 가르쳐 주시면 지금 차값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래 물으셨대요. 그러면 그쪽 차는 제가 어떻게 해드려야 되나? 그건 제가 알아서 고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목회를 열심히 잘 하시길 바랍니다. 전화를 끊고 학교 교정에서 목사님이 방풍 오셨다고 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도 있다라는 걸 발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 때에 외적인 삶도 채우시는 하나님 그분을 만난 사람들만 1절과 2절을 정확하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시는 동안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이러한 고백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외적인 모든 인생도 책임지시지만 우리의 내적인 부분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 3절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가 오늘 볼 부분은 3절부터죠. 지난주에 2절까지 봤으니까 그분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소생시킨다, 살린다. 그러면요, 한번 질문해 봅시다. 소생시킨다, 살린다는 건 어떤 것을 전제로 합니까? 그죠? 죽은 것을 전제로 한 거죠. 그 이전까지는 우리가 죽은 상태였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지금 죽은 분 계십니까? 죽음을 걷지 못하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죽은 자와 같은 상태는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부서진 관계 때문에 죽은 것처럼 되는 경우를 경험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짓는 그 죄 때문에 죄의 감옥에 갇혀서 살아는 있지만 무겁고 암울하고 죽은 것처럼 되는 그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과 같은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생시키셨다 하는 것은요, 죄로 인해서 그 관계가 망가짐으로 인해서 그 이전에는 죽은 것과 같은 그 상태를 전제로 한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켰다, 다시 살렸다라는 겁니다.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일단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데 한 걸로 치고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를 가거나 부흥회를 참석하거나 할 때 우리가 누렸던 감격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죄의 감옥에 길게 그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죄의 터널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죄의 용서의 그 은혜를 그 감격적으로 누렸을 때 우리는 예배단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눈물을 펑펑 흘리며 그 감격 때문에 벅차올랐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들고 나가서 회개할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은혜를 깊이 누리고 받고 나온 적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부흥회 때는 수련회 때는 그랬는데 문 열고 나와서 집으로 다시 돌아갔는데 살던 현장으로 다시 돌아갔는데 그 관계가 회복되어 있습니까? 다시 내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는데 내가 다시 죄를 지으러 가지 않을 힘이 내 안에 있습니까? 제가 이전에 간증을 한번 들은 적이 있었는데 췌장암 4기에 걸리신 분이셨어요. 췌장암 4기면 보통은 다 포기하는데 이분이 목숨을 걸고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이번에 한 번만 제 목숨을 살려주시면 제가 남은 인생을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극적으로 그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대요. 그래서 깨끗하게 나았다는 선고를, 선포를 의사로부터 들었대요.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대요. 그런데 그의 영이 충만할 때는 괜찮았는데 육신이 회복되니까 그의 육이 그의 영을 짓누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가장 먼저 병원에서 퇴원해서 간 곳이 어디라고 그가 고백했냐면요. 자기 정부의 집으로 가장 먼저 찾아갔대요. 육신이 회복하고 나니까 자기 욕망을 채우기에 급급한 자기를 다시 고백하더라고요.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한번 받은 성령의 은혜가, 한번 받은 성령의 엑스터시가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걸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엑스터시로 단회적인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소통하시고 조명하시고 깨닫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과 교통하심으로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깨닫게 하십니다. 조명하십니다.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대개 성령에 붙들린 바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좌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령에 붙들린 바 되는 사람들입니다. 소위 단회적인 은혜를 받고 내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무엇을 이야기하신다라는 분들이 성경을 근거로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령과 하나님과 무관한 일이라는 사실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 성령은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온전히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주변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러이러하다. 그것이 말씀에 기인하지 않을 때 그게 어떤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성령께서 그 사람 마음에 아무리 역사하시고 능력이 행하시고 싶으셔도 그가 말씀을 모르는 겁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그 말씀 가운데 그가 거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그에게 깨닫게 하실 말씀의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는 자기 생각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소생시키시다 이걸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소생시키시다 이 말에 히브리어의 원뜻은요, 되돌리셨다라는 말입니다. 원래 이 히브리어를 직역하는 의미가 방향을 되돌리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죽음을 향해서, 나는 죄를 향해서, 나는 망가뜨려질 관계를 향해서 내 말이, 내 행동이, 내 인생의 걸음이 그곳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내 발걸음을, 내 말을, 내 행동을 틀어주신다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말씀 안에서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돌이킨다, 되돌리신다, 소생시킨다, 이건요, 꽤 긴 시간이 걸리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함께 함축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이건 단번에 엑스터시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게 하고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추상적인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떠세요? 주일날 예배에 나오면 말씀이 내게 비침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비추면 인생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죄가 드러나고 내 썩은 부분, 내 소망 없는 부분들이 말씀에 비추면 본디 인생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구만을 바라보게 됩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예배를 통해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에 말씀 앞에 선 자의 한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예배를 통해요. 말씀 안에 거하게 됩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을 가치로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말씀을 모른다면 성령은 일하시고 싶어도 일을 하실 수 없게 됩니다. 아니 아주 오랜 시간 돌고 돌아서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또 일하시고 또 일하셔야 우리 여러분 죄에 다시 반복하게 되고 같은 일을 다시 반복함으로 뭔가 깨달으면 참 좋은데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말씀 안에 우리 인생이 거할 때에 하나님은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복 있는 삶이라고 시편 1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시편 1편이 말하는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해야 할 행동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돌이키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중간에 매번 우리가 다시 우리의 죄로 돌아가고 관계를 망가뜨리는 말을 하는 것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변함없는 열심히 있으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그 일들을 계속해서 감당해 가신다는 것.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다시 살려주신다는 것. 그걸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이 1절, 2절, 3절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왜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그분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도 책임지시지 않겠냐? 그걸 우리한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3절 하반절을 볼까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자기 이름을 할 때 이 자기는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창세기를 쭉 배워오면서 여호와라는 이 단어에 대한 이해를 이제 우리는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는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언약을 주시고 맹세하시고 사랑을 고백하시는 분이시니 여호와라는 이름과 동일하다라고 했습니다. 큰 자는 강한 자는 약하고 작은 자에게 맹세하거나 사랑을 고백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지극히 큰 자이신 하나님께서 하찮은 피조물인 인생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하겠다. 네가 말씀 가운데 있는 한 내가 너의 삶이 의롭게 되게 하겠다. 맹세해 주시고 사랑을 고백하신다. 여호와라는 뜻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분명히 살펴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명성에 노출하지 않게 자기를 위하여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라는 느낌이 더 절절하게 와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당신의 양을 위해서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해 두십시오. 조금 있다가 다시 이 말씀을 드릴 때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양을 위해서 우리의 걸음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전제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합니까? 의로운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당신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을 당신은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든지 바른 길로만 인도하신다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질문한 것과 동일하게 질문을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인도를 받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인도를 따라가야 되겠죠. 인도를 따라간다는 걸 구체적으로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뭐죠? 말씀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이게 바꿔 말하면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말씀을 모른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겁니까? 안 따라가는 겁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실 방법이 없다라고 아까 제가 성경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람들이 성경을,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모른다. 그러면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싶은데 인도할 재간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평행선을 그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결국은 성령의 단회적인 은혜는 받아 누릴 수 있어도, 그래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은 잠시 받아 누릴 수 있어도 삶은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관계는 여전히 부서지고 깨어진 관계 그대로고 죄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삶의 실력과 내용을 지니고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간다는 건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이고, 시냇가 교회라고 이름을 붙인 것, 그 의미도 말씀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만 생명을 얻고 열매를 얻는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외우고 계시는 양선, 절제, 이렇게 쭉 나가는 이것들이 다 성품과 관련되었다는 것 혹시 아십니까? 성령의 열매는 단회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엑스터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을 통해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하고, 해야 할 행동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구분하면서 그의 삶 가운데 점착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인도를 받는다. 이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만을 하신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는 그분의 지체가 되는 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아시죠? 처음 들으십니까? 그러면요, 교회를 다닌다는 건요, 말씀의 인도를 받는다는 건요, 교회의 예배당에 와서 말씀만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머리로 지체가 되는 겁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과는 무관한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입는다는 거나 말씀을 듣는다는 것으로 그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재간이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해서 훈련하고 우리를 드리는 그 장이 우리의 예배당이 되고 우리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주님을 머리로 할 때 우리가 지체가 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필요한 것만을 우리의 삶을 위해서 가져가는 존재가 아니라 지체의 필요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그렇잖아요. 몸은 먹어야 살기 때문에 손은 자기가 해야 할 밥 숟가락을 떠야 되고 입은 씹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입이 손을 향해서 난 제가 하는 모든 행동이 싫다, 나는 오늘부터 쉽지 않겠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몸 전체가 죽는 겁니다. 우리가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 건 사실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을 머리로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지체로서 내가 하기 싫어하는 많은 것들을 감당하는 것이 어우러져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거하게 되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소생케 된다는 겁니다. 말씀 안에 거할 때에 막 우리의 말이, 우리의 말의 내용이 말씀의 내용으로 바뀌어가고, 말씀 안에 거할 때에만 우리의 삶의 내용이, 행동이 말씀의 내용으로 바뀌어져 갑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 어느 누구도 망가진 우리의 인간관계를 회복시키고 죄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사람으로 만드시겠다라고 합니다. 아니, 여러분, 이제 예수 믿은 지 오래되셨으니까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10대, 20대를 이렇게 넘어가면서 그 외에 많은 30대, 40대, 50대 어른들을 보면서 그분들 가운데 참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존경할 만한 어른들이 많으셨거든요. 뵈면서 존경스러운데 나는 저 삶을 살아갈 재간이 없다라는 생각을 여러 번 했었습니다. 아, 난 저렇게는 못 살겠다. 저건 도무지 극기의 삶 같고 돌을 엄청나게 닦아야 되는 삶 같다. 저기까지 가는 건 도대체가 무리다. 정말 못하겠다.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그런데 저는 사실 말씀을 쭉 보면서 예수님 믿는 건 극기로 하는 게 아니라고 늘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극기로 하더라고요. 도 닦듯이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 나름대로는 물론 사람들의 삶의 패턴이 다르니까 저는 극기로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바 되고 그 말씀에 소망이 있다는 걸 알고 제 발을 거기에 둠으로부터 제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듬어져 가더라고요. 제가 극기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건 저 자신은 분명히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내지 못할 것 같은 그러함들이 저에게는 이제 극기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이 됐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더 큰 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됐거든요. 제가 옛날에 그 신학하기 전에 목사하는 게 제일 두려운 부분 중에 첫 번째는 뭐였냐면 새벽에 일어나 새벽 기도 가는 거였어요. 안 웃으시는데 동의하신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니 너무 그게 어렵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벽마다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하고 설교하고 어떻게 어려워서 어떻게 하나. 그래서 아, 나는 저건 못하겠다 생각했는데 세월이 한참 흘렀잖아요.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그냥 그래요. 지금은 누가 깨워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저는 새벽에 눈이 떠져요. 왜냐하면요, 새벽에 마침 내가 기도를 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기도하지 않고는 내 삶에 소망이 없어져 버렸거든요. 내가 기도함으로 누릴 수 있는 그 평강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 은혜는 세상에 그 어느 것하고도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 가치가 이동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나에게 이제 더 이상 극기가 아니라 나의 행복이요,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소망이 될 거야. 말씀 안에 있다 보니까 이것이 나의 삶의 일부가 되게 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인도하심 안에 있는 한 우리는 그분에 의해서 의의 길로 걸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사람을 잘못 인도하는 경우가 크답니다. 요즘도 사회봉사하고 사회봉사 시간 받아 가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참 그 복지재단에 책상을 놓고 거기서 제가 전도사 초반 시절을 보냈는데 그 복지재단에 많은 사람들이 사회봉사를 하고 시간 도장을 받아가는 걸 제가 중간에서 이렇게 보고 찍어도 주고 그걸 마련해 주기도 했는데 보통 봉사가 아무 때나 가서 봉사한다고 인정되는 거 아니잖아요. 국가단체나 국가단체에서 인정하는 뭐 양로원, 고아원. 그런데 그곳에 오는 아이들하고 대화를 하면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봉사는 30분 했는데 8시간, 즉 규정 시간을 다 채웠다고 어른들이 도장을 찍어준대요. 그런 곳만 찾아다닌대요. 부정직한 길로 인도하는 것이잖아요. 신앙의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불의한 길을 가르쳐주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여러 기관에 가서 봉사를 하는데 그 시간을 정확하게 찍어주는 데는 캐톨릭 기관밖에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캐톨릭에서 경영하는 기관은 1시간하고 2시간 찍어주세요. 혹은 8시간 찍어주세요는 딱 거두절미하고 1시간만 찍어준대요. 그런데 개신교가 하는 단체는 30분만 해도 8시간씩 찍어준대요. 진앙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건 다른 단체만 바라볼 때는 별로 비판의 소리만 울리겠지만 우리 자신에게 한번 비춰보면 어떻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집 앞에 비보호 그 자리에서 운영되는 건데 우리 귀아들은 비보호가 뭔지 모르니까 제가 신호가 가르치는 신호가 안 들어왔는데 제가 이제 자회전을 딱 들어가니까 귀아들이 앉아있다가 아빠 신호가 안 들어왔는데 왜 가요? 그냥 물으시더라고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빨간불이었거든요. 빨간불일 땐 비보호가 허용되지 않지 않습니까? 유한아 여기 비보호야. 거짓말은 거짓말을 낮춰. 하고 잠시 얘기하고 아들한테 다시 얘기했어. 아빠 미안하다. 파란불일 때만 자회전하는 곳이라. 아이들은 은행 중에 부모가 어떻게 사는지를 보고 배웁니다. 아이들은 우리가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사람들을 폄하하거나 사람들의 불의함이나 부족함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말로 사람들을 죽이는지, 그리고 내한테 조금이라도 이익이 된다면 서슴없이 거짓으로 일관하는지, 나의 하는 말과 행동을 다 보고 그 길을 따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거우셔서 우리를 어떤 경우에도 불의한 길로 인도하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이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를 직역하면 어떻게 되겠냐면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자국을 남기게 하는 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의 자국을 남기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미가 좀 더 생생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의의 길로 걸어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의의 자국을 남기게 한다. 우리는 이렇잖아요. 이 세상이 온통 불의로 가득하고 말씀대로 살아선 살 수 없는 것 같은 세상이어서, 아니 죄로 황폐한 사막과 같은 세상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서 걸어가면 내 걸음이 의로운 자국이 팍팍 찍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의의 자국을 남기게 하신다라고 다윗이 고백한다. 항상 추상적인 말씀이 들리면 여러분 가끔 육체와 정신이 분리가 자주 되시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자국을 남깁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납니다. 죽죠. 우리의 육체는 없어지지만 우리의 삶의 족적은 반드시 남습니다. 어디에 남습니까? 내 자식의 심령 가운데, 내 형제의 마음 가운데, 내 동료들의 마음 가운데 남습니다. 제가 주중에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 생각을 깊이 해본 게 있는데 그 말씀의 내용의 핵심이 이것이었습니다. 나의 유언의 무게는 몇 킬로입니까? 여러분 유언을 죄송해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유언을 하시겠죠. 돌아가실 때쯤에.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한 유언들은 내 자식들이 잘 새겨들어서 그 말씀대로 살 것이다. 착각이죠. 아니 그렇게 되지 않는 걸 우리가 허다하게 보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모 자식 간의 송사까지 일어나는 이 땅에서 형제지간의 송사는 이제 뭐 별 놀랄만한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 말이 우스운 거죠. 부모가 죽을 때 뭐라고 유언하든 간에 상관없이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죠. 같은 유언이지만 유언의 무게가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유언은 허공을 울리는 공기의 진동으로 그냥 끝나버리고 어떤 유언들은 자식들의 신념 가운데 남아서 그들의 삶의 이정표가 되겠죠. 여러분의 유언은 전자가 될 것 같습니까? 부자가 될 것 같습니까? 아직 저게 너무 살 날이 많아서 생각을 해보시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유언의 무게는요, 삶의 족적, 삶의 흔적과 정확하게 정비례합니다. 내가 평생 무엇을 따라 살았는지, 어디에 거하며 살기를 애썼는지를 우리 자식들은 이미 우리 그들의 눈과 마음에 새겼습니다. 우리의 유언의 무게는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게. 어떤 식으로든 우리의 삶의 족적은 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 삶의 족적이 불의한 족적인가 의의 족적인가 두 가지로 구분될 뿐이지 남아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말씀 안에서 산다는 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는 거죠. 우리의 족적이 유일하게 의의 족적으로 남을 수 있는 비결이 된다는 겁니다. 내 삶이 의로운 자국으로 남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따라간다, 아니 교회는 다닌다 하는데 내가 걸어가는 길목길목마다 의로운 자국이 팍팍 찍히지 않고 불의한 자국만이 계속해서 남아서 주일날 올 때마다 매번 하나님 한 주간 베푸신 은혜에 반하여 죄만 짓다가 왔습니다 라는 고백밖에 드릴 것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사는지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인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자국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하고 있지 않다면 말씀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23편 번역이 탁월한데 어떤 부분들은 이 지적을 해볼 때 훨씬 더 그 의미가 새로워질 때가 있습니다. 여기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본문을 직역해보면요, 참으로 나는 걸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전체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내 앞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 할지라도 참으로 나는 걸어간다 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주저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경험해 오시고 계신 바와 같이 인생은 마음껏 웃을 수 있는 날보다 좌절과 비통과 고통으로 도무지 일어날 힘이 없을 때가 훨씬 많은 곳이 인생의 여정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린 사람들도 고백할 때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야곱이 자기의 인생을 통칭해서 뭐라고 합니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야곱이 고백한 것처럼 이 세상의 삶은, 나그네의 생활은 험악합니다. 단순하게 험악하다라는 말로 끝낼 수 없을 만큼 우리도 이 삶의 무게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 삶을 비유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다라는 것은 육체적으로 가해지는 고통과 두려움과 여러 가지 정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해라는 말이 반복되죠. 동일선상의 해는요, 사람으로 인한 배신과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을 함께 지금 나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 고백을 누가 하죠? 다윗이 하는 겁니다. 천진난만한 소년이 하는 게 아니라, 뭘 몰라서 하는 고백이 아니라,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인생이 어떻다라는 걸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긴 인생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쓴 잔과 배신과 사람과의 고통 가운데 투쟁하며 살아온 그 사람이,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잡아주시고 자기를 살리시고 소생시키신 그 경험의 열매가 이 고백으로 드러난다는 것. 시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다고요? 하나님이 그때 더 가까이 계셔서 그 고독과 두려움에서 건져내셨음에 대한 추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깊은 위로를 받은 사람만이 이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 드릴 수 있겠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푸신 은혜들이 있지 않습니까? 묻어두지 마시고 찾아내셔야 되는데, 남의 이야기를 보면 그게 잘 드러나거든요. 왜 주기철 목사님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를 보면 사람들이 더할 나위 없이 감동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와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 아니, 우리가 누군가의 간증을 들을 때도 딱 그렇잖아요. 저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습니까? 그런데 뭘 못 믿는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사실을 우린 자주 잊어버리고 삽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앞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해가 있다고 할지라도 걸어간다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 어떻게 하시기 때문에 4절 하반절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지팡이는 공격용 무기라고 생각하는데, 공격용 무기도 되지만요, 보통 이 목자들이 들고 다니는 지팡이 끝이 구부러져 있거든요. 그래서 양이나 이런 기름 짐승들이 절벽이 내는데 떨어지면 그걸 가서 걸어서 올리는 거예요. 잡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대기는 보호의 기구이고 구원의 기구거든요.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안위해 가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참으로 걸어가겠다. 두려움이 있죠. 무서움이 있죠. 다시 그곳으로 가는 게 죽기보다 싫을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푸른 초장이다. 그것이 실만한 물가다. 나보다 더 지혜로우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것이 내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상황임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나아가는 겁니다. 살면서 힘든 일이 한두 가지입니까? 봉급이 줄어들 수도 있고요. 내 곁에 믿었던 사람들이 떠날 수도 있고요. 사기도 당할 수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실만한 물가요, 푸른 초장이 무엇이라고 배웠습니까? 하나님을 목자 삼는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 그러니까 절대자이신 창조주이신 그분께서 내게 필요한 것이 아니고는 절대로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 그분을 바라보며 사는 그때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양으로,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성숙한 인생들로 빚어 가실 겁니다. 아무쪼록 한 주간 사시는 동안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듣고 깨달은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또 버티고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흠이 많고 부족한 양 같은 우리를 다시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강가에 머물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려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본심을 잘 깨닫고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을 순종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위해서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족적이 의로운 삶이 되므로 나만을 유익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고 내게 맡겨주신 내 자녀들이 그 의의 족적을 보고 하나님만을 따르는 그 복 또한 우리에게 임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